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는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2014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 늘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는 참 죄송한 마음 있죠. 그리고 다음엔 잘해야지, 내년엔 잘해야지, 보다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각오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일 남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4일 남았는데 어떻게 4일의 시간을 보내면 올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4일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제일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감사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와 회개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잘 세우고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만났다, 예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조건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살려주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제일 먼저 들죠. 성도됨의 모습입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나 구원 받았어 이걸로 그냥 끝나고 나 교회 다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감격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니까 왜 그런 걸 자꾸 물어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하려면 이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자리에 뭐가 있게 되냐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살려놨더니 뭐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 살려놨더니 영원한 생명을 줬더니 이제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복 달라고 이것 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식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만드냐면 요술램프로 만드는 거예요. 빌면 뭐가 쫙 나와서 해주고 열심을 내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랑 나랑 둘이서 대면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늘 샘솟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성가대도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의 가사와 우리의 일상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구원 이후의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합니다. 예, 이런 감사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좀 따뜻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차 타고 교회 오고 비가 와도 비 피할 집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래도 옷 입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해요. 아파도 약 먹을 수 있고 병원 가면 미국은 또 고쳐도 주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지금 어디 살아요? 사실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미국에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의 감사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내용들, 이 구원 이후의 감사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감사는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의 감사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하면요, 우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돼요. 일상 때문에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냉정하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조금은 낮은 수준의 감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평가적 감사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 절대적 감사가 있으면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죠. 여러분 높은 수준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불구하고도예요. 때문에가 아니라 불구하고도의 감사예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때문에랑은 다른 거예요. 때문에는 땅의 것이 기준이 돼요. 불구하고도의 감사는 땅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잘 몰라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도 있고 지금도 힘든 삶이 있고 앞으로도 어떤 삶이 우리한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성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생애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 그런 경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에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면 땅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근본적 감사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환경을 초월해서 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은 이 환경을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이 땅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데가 시편에 있어요.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너무 귀한 감사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9절, 10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할 때 배경은 좋지 않았어요. 앞에 표제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사울한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안전하지 않았어요.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다가 미친 척을 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래서 블레셋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애까지 여기다 데려다 놔야 되냐 이렇게 해서 내쫓아냅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양하며 항상 예배하며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환경 때문에 아니라 지금도 다윗에게도 쫓기고요. 블레셋에게도 쫓기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이런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로 귀히 보시고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내가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참 귀한 감사의 모습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불의함에 대한 진실한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의 불의함에 대한 진실한 회개. 근데 회개는 두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에 비추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늘 저항하고자 했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아냐면 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틀렸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자각이 있는데요. 이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순종이 되지 않는데 힘주세요 이기도 보다 먼저 선행되어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부터 선행되어져야 다시 새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위험하고요. 악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 회개예요. 근본적인 문제, 원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순종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속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간다.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의 속성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면서 무감각해지지 않고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권투할 때 썼던 용어예요. 맷집이 생긴다. 맷집이 세다. 죄에 대해서도 맷집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이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게 자극을 받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감각들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별일 없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별일 없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우리 인생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꼭 하나님 앞에 정리하실 거 정리하십시오. 무릎 꿇을 거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새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회개해야 될 것이 관계 속에서의 회개예요. 우리가 살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흔히 상처를 주게도 돼요. 근데 왜 상처를 주게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으면 자기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죄의 기원에도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을 보면 사탄의 유혹을 받지만 그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면 주체적 사고를 해요. 주체적 사고. 이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란 말을 쓰죠. 아주 나쁜 말이에요. 인간은 주체적 사고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고를 해야지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 주체적 사고를 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해서는 선하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만 그 인간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영에 속해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영에 생각해야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고요. 거룩한 생각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행동이 나오고 거룩한 삶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고 신앙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범죄한 인간은 자기 생각을 했어요. 먹어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만 알아야 되는 존재가 악이 들어와서 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 반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탄에 순종하니까 곧바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범죄하는 그 과정과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자기 생각의 기준에 의존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순종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종속되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옳은 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행동인가, 바른 생각인가, 바른 처신인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의의가 드러나고요,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들, 지난날의 말들, 행동들, 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혹 상처를 줬다면, 그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2, 3일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혹시 상처를 준 일이 있나, 누구 혹시 마음 아프게 하진 않았나,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분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참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가 아니라,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데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오래됐어요. 그럼 잘 아시고 많이 아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못했던 어린 성도들 함부로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시키는 대로 해, 그럴 수도 있죠. 처음 온 분들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오래 다녀봤자 똑같네, 크게 다르지 않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판단하고, 교양이 좀 없으면 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 다 자기중심적 사고와 판단력에서 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오늘 로마서 14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형제를 비판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일깨워주고 있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4절에는 하나님의 종을 감히 누가 판단하고 비판하는가? 지금 연약해도,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사람을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느냐?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 비판하고 판단할 처지가 못 됩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감히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하고 있을 거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감히 누구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며칠 안 남은 3, 4일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번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혹 지난 1년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그것 또한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다운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인됨과 우리의 의의가 성도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인됨의 겸손함 또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교회의 은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아직 뭔지 모르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할 때, 위로해주고 손잡아줄 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사실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게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참 죄송한 것들이 많아요. 더 말씀으로 기도를 여러분을 섬겨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로하고 손붙잡아 줘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자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주일에 용서를 구합니다. 늘 야단치는 설교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감사와 회개의 그런 모습들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마음 쏟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시를 읽었는데 그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목회가 이런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자라는 시예요. 병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똬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의자라는 시예요. 이정록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단한 우리 삶에 더없이 좋은 그런 의자 같은 분이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지쳤을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늘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런 우리 주님. 우리 에덴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닮은 따뜻한 의자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제가 말씀을 선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리고 새 생명을 꿈꾸고 새 소망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